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15년 전 2005년 11월 27일 조남의 선교사님을 방글라데시로 파송할 때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후원 기도 카드에 적혀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교회 제 책상에 조선어 성경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디아스프라부를 지도하시던 탈북자 목사님이 저에게 읽어보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보다 훨씬 더 그 뜻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북한에는 조선 기독교도 연맹 산하에 단 하나의 교회, 봉수대 교회만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은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양심을 량심, 또 14절의 이해를 리해 이렇게 번역하는 등 현재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이 주요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번역 개정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조선어 성경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으니 이렇게 잘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으시고 이렇게 보시는데 불편하신 분은 뭐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교우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견뎌내므로써 위로를 맛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당하고 있으니 그의 위로도 같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만큼 심해서 마침내 우리는 살 희망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렇게 어려운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이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대하면서 인간의 꾀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솔직하고도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를 쓸 때에도 사실을 사실대로 썼으므로 여러분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리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리해하게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합니다.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주 번역이 잘 되었어요. 근데 뭐 모르긴 몰라도 자기네가 이렇게 직접 번역한 것 같진 않아요. 예. 거의 그 공동 번역 개정판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죠. 평양 감사와 같이 아무리 높은 관직, 좋은 자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평양감사는 조선시대 때 관직에 오른 사람이는 누구나 한 번쯤 탐내었던 자리였습니다. 평양감사는 조선 제1의 강산에 부귀영화까지 보장된 조선 최고의 보직이었습니다. 평안도는 넓은 지역으로 부유함과 화려함이 나라에서 으뜸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재상 중에서 내직을 마다하고 외직에 머무르고자 한 사람은 항상 평양감사를 거쳐갔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안도는 경제적인 위상이 높았습니다. 상업, 금융업 등의 발달로 팔도 중 가장 번영하였습니다. 나라의 가장 큰 손님이던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향연이 많았고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 요충지로서의 성격 때문에 세금을 중앙에 보내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평양감사의 권한 아래 있는 돈의 규모가 다른 지방감사의 그것을 압도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평양감사 개인의 몫으로 쓰인 12만 냥은 19세기 초반 상남미 3만 석을 구매할 수 있는 거금이었으니 평양감사의 연봉은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65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평양은 돈과 권력과 환락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돈과 권력과 환락이 넘치는 도시였던 평양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수도로 불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평양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이 그리워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초기 한국교회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에 끼친 평양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평양은 꿈처럼 그리워지는 곳입니다. 평양은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의 나이에 채다 피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은 소돔과 고모라, 기생과 환락의 도성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된 기독교의 영광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한때 돈과 권력과 환락이 넘치던 도시였던 평양을, 그리고 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곳 평양은 1945년 해방과 분단 이후 지난 76년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일 것입니다. 무엇이 돈과 권력과 환락이 넘치던 도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습니까? 기생과 환락의 도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든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20세기 첫 반세기 동안 평양은 문화의 도시, 상업의 도시, 종교의 도시, 교육의 도시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평양은 복음이 가장 먼저 꽃을 피웠던 도성입니다. 평양은 조선 팔도를 성령으로 불태웠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였으며 3.1운동을 비롯한 민족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본거지였고 해방 후에는 공산정권의 순교적 정신으로 맞섰던 성지였습니다. 평양은 한국의 간디라고 불렸던 조만식 장로가 활동했던 곳이었으며 주기철 목사가 순교한 곳이었습니다. 평양은 한국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문을 연 곳이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본국 선교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넓은 거리의 상점은 주일날이 되면 문을 닫아 걸었고 땡그랑 땡그랑 각 교회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평양의 주일날 풍습이었다. 신앙이 있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평양으로 유학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평양에는 자랑스러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기철 목사가 시무했던 산정현 교회는 민족운동과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이 깊은 평양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북한의 보고만은 일찍이 관서지방인 평안도 서북지역의 의주 청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강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조국과 민족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어서 살 길을 찾아 지금의 중국 길림성인 당시 만주 땅 고려문으로 인삼 장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으며 서상윤, 이응찬 등은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인 누가복음을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서상윤은 그 누가복음을 괴나리 보침에 몰래 숨겨서 의주 세관을 통관하다가 관리에게 적발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을 몰래 빠져나와 그의 고향인 황해도 솔레, 솔레라고도 하고도 송천이라고도 하는 곳에 가서 중국에서 밀반이반 누가복음을 나누어주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1884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인 솔레교회, 솔레교회, 송천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서울에 설립되게 3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인 솔레교회는 선교사나 목사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많은 기라성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했는데 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시인 노천명,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도 나왔죠. 또 향가학자 양주동 박사, 이들은 모두 솔레교회 출신입니다.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권사님이 유년 시절을 솔레교회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으로부터 그 솔레교회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우리는 불과 몇십 년 전서부터 먹기 시작한 방울토마토를 그 권사님은 어려서 황해도 솔레에서 어려서부터 먹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캐나다 선교사들이 씨앗을 가져와가지고 심어서 그 솔레는 바닷가였고 아주 기름진 땅이 비옥한 곳이어서 농사가 잘 되어서 그 방울토마토를 먹었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심호했던 산정현 교회는 교회가 설립된 1906년부터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까지 약 45년 동안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이 45년 동안 한국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과 가장 부끄러운 사건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고종의 퇴위, 1910년 한일 합방 그리고 이어 진행된 36년간의 일제의 식민 찬탈로 이 민족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 전 유사일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배출한 6.25 한국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1903년부터 1910년으로 특징되는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대부흥운동 그리고 1910년부터 1925년까지로 집약되는 기독교 민족운동, 1925년부터 1935년으로 특징되는 신학적 변천, 그리고 1935년부터 1945년까지 가장 이슈였던 신사참배 문제라는 큰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자이든 타이든 이 같은 정치적 신앙적 사건들 속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영적 구심적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이 같은 리더십에 힘입어 산정현 교회는 1906년 설립 이후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평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산정현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평양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교회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평양 산정현 교회의 역사는 북한과 한국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정현 교회는 한국 교회와 민족을 깨우며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선도했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 도전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신사참배 반대 운동의 저변을 확대시킨 요람이었습니다. 해방 후 산정현 교회는 김일성 공산 정권 치하에서 과거 일제 강점기 때보다 더 담대하게 순교적 신앙으로 맞섰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생명을 건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산정현 교회는 일찍이 교부 터툴리안이 말했던 것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며 이 땅의 교회의 씨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집니다. 초창기 평양 선교는 참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지방 관료들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었고 주민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으며 불량배들은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훗날 목사가 된 이기풍은 불신자 시절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 턱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 평양은 외국 선교사가 사역하기에는 참으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펫 선교사는 자기에게 돌을 던져 깊은 상처를 입힌 이기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평양에서의 위기는 장차 평양을 복음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평양 선교의 개척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온갖 음모를 동원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평양의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한 사건은 장차 평양 지역이 한국 선교를 주도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평양 지역의 복음화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평양에는 준비된 영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진리와 역사 앞에 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놀라운 선교의 결실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박해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박해를 통해 놀랍게 성장했던 것처럼 평양 선교는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로부터 1890년 초협 평양 선교가 처음 시작될 때까지 예기치 않은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를 통해 한국의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로 뭉쳐 이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대처하였습니다. 끝까지 박해를 견뎌낸 김창식은 훗날 어느 선교사가 증언한 대로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로 성장했고 마펫 선교사의 조사였던 한석진은 한국교회의 첫 7명의 장로교 목사 가운데 한 명이 되어 서북지역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존경받는 목회자가 그립습니다. 학벌 좋고 집안 좋은 목회자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회자가 그립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았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그와 같았습니다. 디모데는 결코 바울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형제 디모데라고 하였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코 형제라고 불릴 수 없는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형제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 다시 말해서 전 헬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갈된 교회는 마치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과 같아서 양들이 굶주립니다. 굶주린 양들은 마치 이리를 닮아갑니다. 그렇게도 양순하던 양들도 굶주리면 사나운 이리 떼처럼 서로 물고 뜯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양들이 먹을 꼴이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첫 찬송가 145장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찬송곡입니다. 다 같이 이 가사의 깊은 의미를 음미하시면서 다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약한 죄인을
주님께서 조롱과 욕을 당하시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살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도 죽고 온 세상도 죽고 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온 세상이 지옥이 되고 맙니다. 지옥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없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월 17일이 사순절이 시작된 제의 수요일이었고 오늘이 3월 17일이니까 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번의 주일을 제외하면 사순절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꼴을 넉넉하게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유순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하여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나눠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환난 중에 있던 우리를 위로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한마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마디 잃어버린 양을 마침내 찾기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믿음의 아들이자 형제인 디모데와 함께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도 우리를 건지시며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방글라데시의 조남의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선물로 값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은사는 선물, 기프트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 다 알죠. 아, 그 사람 카리스마 있다,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죠. 또 권력이 있다는, 힘이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카리스마란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카리스마, 하늘의 권세입니다. 어떤 고난과도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주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감당이 하기 힘든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1년 11월 넷째 주일,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모두에 평양감사니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초창기 북한교회 이야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요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의 정세를 볼 때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실현이 너무나도 요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카리스마로, 하나님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허락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과 같이 되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있어 잘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고락은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늘 함께 있습니다. 언제 지나갈지 알 수 없는 한겨울이 지나가면 따뜻한 봄날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춥다가 따뜻하기도 하고 슬프다가 기쁘기도 하고 힘들다가 평안하기도 하고 미워하다가 사랑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힘은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변치 않는 희망으로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왔습니다. 우리의 힘든 시절도 이제 곧 지나가고 봄날 같은 평안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